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8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36장, 믿음으로 만짐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조용해지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3.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의 거절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부족함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 시대의 소망 38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예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2.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례 요한 같은 선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도록 허락하시는지 토의해보라.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위안이나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3. 5천명을 먹이신 일에는 자원이 거의 없는 교회와 회중을 위해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4.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의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와 비교해보라. 예컨대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행과 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기별을 함께 나누고 또 하늘숲학교에서 천년계와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러한 비전을 함께 공유함에 따라 두 가정의 세 번째 아이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엄마가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는데 한 엄마가 입덧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강을 입에 물거나 생강을 먹게 되면 입덧이 가라앉게 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애기 엄마 임신한 임산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생강을 물고 있으니까 또 생강을 이렇게 잘 꿀에 재서 먹으니까 얼른 입덧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던지요. 이제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양육할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먼저 태어난 그 첫째, 둘째 아이들에게 가정의 그런 가사일들을 도우며 또한 말씀으로 조석으로 예배드리고 천국의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이 가정들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새 계명, 사랑, 제자. 이 세 단어로 주제 문장을 잡았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이로써 제자인 줄 아신다. 자, 1절에 34절의 말씀은 새 계명은 사랑이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은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요. 첫 번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본문을 요약할 때 나눈 것처럼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 제사 지냄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모형이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섬기며 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가를 봤더니 나를 감동시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주변에 내게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께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제 주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고 또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기대치가 있을 때는 그들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걸 했으면 저 사람도 나를 그걸 해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서로 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참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는데요. 참 제자도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제자인 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일까 많이 성경도 공부하고 또 제자를 가르치기도 해보고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면 바로 이 제자라고 그러면 내가 제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제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주 절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도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제가 사랑해야 될 VIP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감사와 감동으로 일깨워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구함이 없이는 제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필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때때로 저는 제가 해서 좋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가 좋은 것을 막 전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맛있는 거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이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를 묻지 않고 필요에 대해서 고려가 없으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을 강력하게 권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갖게 되었는데요. 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또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렇게 좋은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를 알아야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피로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피로를 실제로 채워주는 일은 또한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쏟아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외로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또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헌신이 없으면 헌신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러한 필요 중심의 전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이 자신의 어떤 학습과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의 경계에 있는 문제아이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시는 그런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 언제나 안쓰럽습니다. 이제 키가 크고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라서 주변에 상처받기 쉽고 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이제 나이가 이미 성인의 나이가 넘었는데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또 부모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그 사랑을 제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청년이 저에게 집사님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이제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제 안에 역시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또 육체와 그리고 정신을 가져야만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여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두 학생과 청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들 옆에 따뜻한 말씀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들을 돌보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헌신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려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몸과 마음이 자라지 못한 외로운 이 청년과 학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노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RW 서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한 약속은 갚지 않은 부채이다. 행복론을 쓴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 국어사전에 보면 약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그렇습니다.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한 토막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은 미국 켄터키에서 온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더니 링컨 대통령에게 한 모금을 마시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소.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오. 잠시 후에 대령은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그중 한 개를 링컨에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링컨은 아니요, 고맙소 대령.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요. 내가 9살 정도 되었을 때 오늘 어머니께서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매우 몸이 편찮으셨지. 그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에이브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다오. 나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다오. 당신은 내가 그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카카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카카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 중 가장 훌륭한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한 가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을 향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를 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듯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안 해주시니 저는 이제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제가 집에서 기른 사람인데 다메섹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도 말에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약속입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은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사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다시 어둔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렷하게 약속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지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도 없어서 자기의 종을 후손으로 세우려 하는 마당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말입니까? 어디 만화나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약속에 관한 명언이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람들도 약속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투루 약속하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한 가지 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총애했던 요셉이 그만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처럼 온 세상에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요셉의 요청과 하여 자신의 모든 가족, 곧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과 합하여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의 배려로 고센 땅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땅을 덮친 거대한 흉년을 무사히 넘기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의 삶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군인 요셉도 110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에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들이 출현했습니다. 사실 그 왕들이 요셉을 전혀 모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들은 요셉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쥐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왕들은 외쳤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벌써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후원으로 신속하게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셉의 후원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애굽 왕과 백성들이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고민했습니다. 만일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돕지 않고 상대편을 도와서 함께 싸우다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유능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당장 빠져나가 버린다면 애굽에 벌어지는 모든 공사들은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에게 온갖 어려운 중노동을 다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아주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일을 선동한 장본인은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흥왕에 가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임신한 여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들이 태어나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드넓은 허허벌판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지 아닌지, 아브라함이 이 말의 뜻을 깨닫고 죽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죽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노예가 되어 400년을 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부터 500년도 훨씬 더 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몇 사람이나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더듬어 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된 요기벳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당신이 약속한 것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사탄이 애굽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날 남자는 다 죽이도록 선동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멸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산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산파들은 실로 중대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받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만일에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만일 거역하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파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 준엄해도 감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산파들은 지혜롭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찮아 보이는 산파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훗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와 믿음 있는 부모들, 가족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더욱 혹독하고 광범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 곧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만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무시무시한 때에 경건한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에 못 이겨 정말로 산의 아이를 강가에 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은 자신들의 아이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시간이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산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만일 산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끝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의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두 부부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가 외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3개월을 숨겨져 자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방인의 공주,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를 나일강에 숨긴 가족 중에 아이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날은 매우 무더웠습니다. 그는 어린 3개월 된 동생이 너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숨겨진 아이를 모세의 누나 미리암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조와 선제 243쪽에 보면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보낸 천사가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천사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을 보지요. 부자 선지자 243쪽.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놀랍습니다. 천사는 바로 애굽의 왕의 딸인 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발걸음을 갈대 상자 곁으로 인도했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법대로 하면 분명 죽어야 할 아이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의 마음에 여인의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벌건 대낮에 목욕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왔겠습니까? 왕의 딸이 나라의 살벌한 법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주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신의 종을 키우게 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400년이 되면 내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가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꼭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